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11월 16일 주말 아침입니다. 어느새 11월의 세 번째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요즘은 날짜가 정말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도 챙기시고요. 또 하시는 일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받은 상담 요청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66세의 독신 시민권자로 90세 노모의 병환을 위해서 PPP 프로그램으로 어머니를 케어해 주면서 노인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PPP에서 월 1,400불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의 메디케이드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67세가 되면 소셜 시큐리티로 월 1,200불을 받게 됩니다. 제가 메디케이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아, 예. 지금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어머니하고 아파트에 같이 계시는 거만요. 노인 아파트는 가족이 케어하는 사람으로서 허가를 받으면은 그 노인 아파트에 같이 기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머니를 케어하는 프로그램 PPP 프로그램을 해주고 있네요, 본인이.
네.
그래서 한 달에 1,400불을 벌고 있는데 거기서 받고 있는데 지금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66세니까 아마 작년에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메디케이드는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였을 겁니다. 65세가 되면 끊어지죠. 그리고 이제 PPP에서 1,400불을 받기 때문에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이제 65세부터는 받아야 되는데 레귤라 메디케이드 자격이 오버가 됩니다. 레귤라 메디케이드의 인컴 리콰이어가 1,255불인데 한 달에 1,400불 벌고 있으니까 이제 레귤라 메디케이드의 자격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7세 내년이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로 1,200불 받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를 유지하려면은 지금 이제 65세 이상이니까 레귤라 메디케이드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인컴이 1,400불이니까 그 PPP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한 달에 인컴이 1,255불 미만이 되도록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PPP 케어, 어머니 케어해주는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255불 미만으로 받는 걸로 하면은 레귤라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유지가 되니까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소셜시티 1,200불을 받게 되니까 인컴이 추가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PPP 프로그램 인컴하고 소셜시큐리티하고 해서 인컴이 훨씬 오버돼 버리죠.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또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떡하냐 그러면은 PPP 프로그램에 그 고용되는 사람을 본인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하이어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PPP 프로그램의 인컴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PPP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소셜시큐리티 1,200불밖에 인컴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은행의 세이빙이 뭐 4,000불 이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레귤라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 이분께서는 어머니를 이제 간호하시면서 받는 PPP 인컴을 포기하시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메디케이드를 갖든지.
예.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PPP 프로그램에 애착을 해서
네.
그 인컴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소셜 시큐리티가 나오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메디케어하고 있고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 커버는 모든 것이 다 약값까지 다 해결되니까 상당한 보탬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홈케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PPP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어머니나 뭐 아버님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PPP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PPP 프로그램은 Preferred Providers 프로그램인데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홈케어를 받아야 될 입장에 대해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홈케어를 받는 사람들은 그 홈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과거에는 라이센스를 받는 홈헬스케어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몇 년 전에 바뀌어져가지고 본인이 라이센스가 없어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하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자기 가족들이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하여하면은 PPP 프로그램에서 페이를 해줍니다. 이제 PPP 프로그램은 어떻게 매니지가 되냐 그러면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을 때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관리하고 페이를 매니지하는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잖아요.
네.
MCO 컴퍼니요. 그 MCO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PPP 프로그램에 대한 매니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퍼니에서 PPP에 대해서 그 일하는 데에 대한 페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죠. 그 다음에 굳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내가 가깝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편리한 사람을 하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PPP 프로그램입니다. 그 PPP 프로그램은 자기 자녀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옆에 친척들이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딸이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PPP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서 그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서 이제 PPP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그 집에서 살게 되는데 이 본인이 지금 66세이기 때문에 62세 이상은 노인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 아파트에서 어머니 케어를 위해서 특별히 같이 사는 사람으로 허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 노인 아파트의 테넌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PPP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페이도 받고 이것이 이제 PPP 프로그램이고 이분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잘 돼 있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소셜 시큐리티를 내년에 이제 1,200불 받게 되니까 그것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받게 되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를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충분히 답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AWCA로 연락 주십시오. AWCA는 전화 201-862-1665로 하시면 되고요. 버겐 카운티,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 혹은 대면상담을 하고 있고 AWCA에서는 상담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전화 혹은 대면상담하고 계십니다.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67세의 뉴욕 주민입니다. 2025년도 메디케어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파트 B의 보험료가 얼마가 되며 또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고 또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요즘 이제 그 메디케어 플랜의 갱신 기간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갱신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에이전시에서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메디케어가 내년에 2025년도에 많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B는 변동된 게 별로 없습니다. 파트 B 프리미엄이나 디덕터블이나 이런 액수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 거 이외에는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다만 세컨더리 보험을 파는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메디케이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들 그 인슈런스 플랜의 그 내용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플랜을 선정을 하면서 메디케어가 많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메디케어 오리지널은 크게 변동이 없고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 특별히 이 플랜들을 지금 새롭게 보험회사들에서 베네핏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약값 카바도 뭐 페이가 2,000불 이상 안 넘어가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보험료도 내지 않고 또는 해외 이머전시 카바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경들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내년도 메디케어 팟 B 프리미엄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데 내년에 메디케어 팟 B 프리미엄은 지금 현재 예상으로서는 185불이 됩니다. 한 달에 185불. 지금은 한 달에 174불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185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아직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팟 B 프리미엄 185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여쭤보신 거거든요.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메디케이가 있는 분으로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 이 팟 B 프리미엄 185불이 전체가 면제가 되어버립니다.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뭐 약값도 면제되고 여러 가지 그 카바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팟 B 프리미엄 185불도 거기에 포함돼서 면제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내년은 페더럴 포버티의 한 달 인컴 기준이 1,275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는 1,255불이죠. 내년에는 1,275불이기 때문에 한 달에 수입이 그 미만이 돼야 되고 개인일 경우에 은행의 자산이 4,000불 이상 있지 않으면은 레귤러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팟 B 프리미엄은 당연히 면제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프로그램 하나는 QMB라고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라고 프로그램입니다. 이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MB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하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약값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코스트는 메디케이드처럼 다 커버해 줍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약값은 거기서 제외된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QMB의 자격은 한 달의 수입이 개인일 경우에 1,275불 미만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1,724불 미만이고 은행의 자산이 개인일 경우에는 9,430불 미만이래야 되고 부부일 경우에는 14,130불 미만이면은 QMB의 자격이 됩니다. QMB도 메디케이드나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메디케어 팟 B 프리미엄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SLMB, Specified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인데 이거는 메디케어 팟 B 프리미엄만 면제시켜줍니다. SLMB의 자격은 한 달의 수입이 개인일 경우에 1,525불 미만, 두 부부일 경우에는 2,064불 미만이면 되고 은행의 자산은 아까 QMB처럼 9,430불, 두 부부일 경우에는 14,130불 미만이면 SLMB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 프리미엄 185불이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SLMB QI1 Qualified Individual QI1 이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메디케어 팟 B 프리미엄만 면제시켜주는데 이 프로그램의 자격은 개인의 인컴이 한 달에 1,715불 미만이고 두 부부일 경우에는 2,320불 미만이고 또 은행의 자산은 아까 그 SLMB처럼 같은 수준에 있으면은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SLMB QI1, SLMB, QMB, 메디케이드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어느 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메디케어 팟 B 프리미엄 면제가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네요.
예, 이걸 어떻게 신청하느냐고 또 여쭤보셨는데 그러면은 그 뉴욕 주에 사시는 카운티에 노인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메디케어 팟 B 프리미엄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전체 포괄적으로요.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에 신청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소셜 서비스를 하는 에이전시들에서도 도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뉴저지 사신 분들이란다면은 뉴저지 PAD 애플리케이션을 신청하면은 자동적으로 세이빙 프로그램이 포함이 돼서 면제 혜택을 가차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니면 뭐 AWC 같은 이런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문의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가지 지금 소개해 주신 네 가지 단계별 그 인컴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AWSA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시고 또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WSA는 뉴저지 버건 카운티 틴에게 미치하고 있고요. 전화 201-862-1665로 문의하셔서 상담 예약하시거나 또는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에 전화 상담 내지는 대면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에이더블리스와 함께하는 가을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가을 건강 프로젝트 벌써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좀 해주실지요?
네, 이렇게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분들과 이렇게 뭐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네. 여행을 이렇게 가실 텐데 가실 적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자주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수축이 되기 때문에 관광도 이렇게 화장실을 너무나 이렇게 좀 고민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매년 증가하는 만성 신부정증 그리고 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성 신부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만성 신부전 즉 콩팥이라고 하죠. 만성 콩팥병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콩팥이 이렇게 걸러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콩팥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잘 걸러서 단백질은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걸러지지 못하면 단백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이 만성 그 신장 질환인 경우에는 주요 그 원인은 고혈압하고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년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들은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질환, 즉 고혈압과 당뇨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합병증이 바로 만성 그 신부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병률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신다고 하면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화장실이 굉장히 가고 싶고 또 이렇게 이게 절박뇨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급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실금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50대 이후에 또는 뭐 내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방광의 근육이 이제 점점 노화되거나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이게 느슨해지면서 자주 소변을 보는 현상 또는 뭐 이게 갔는데 별로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아니면 수면 중에도 소변을 보기 위해서 1회 이상 내가 잠을 깬다 이랬었을 땐 우리가 이런 증상을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광이 과민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요인이 뭔가요?
네,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어떤 질환에 의한 것들. 첫 번째는 신경계 질환이 있겠고요. 또는 질염이나 요실금이 있거나 또는 전립선 비대 그리고 급성 방광염이 있거나 요로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또 출산 이후 또 골반 수술하거나 폐경기 이후 그리고 방광 내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이런 과민성 방광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나 그리고 네. 소변을 잘 못 찾는 경우 사실 그것을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잘 참았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래된 배뇨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서 수분 섭취하고 배뇨하는 습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과민성 방광에 그 위험한 요인 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냐면은 평소에 물을 잘 마시지 않는다. 아. 그리고 평소에 내가 술과 커피를 너무 자주 먹는다. 그리고 성격도 예민한 경우 네. 그리고 어떤 강박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혈압약을 드신다고 한다면 혈압약 안에 이뇨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약물로 인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오래된 잘못된 배뇨 습관 나는 뭐 여기에 가면 잘 화장실 못 간다거나 아니면 더 자주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과민성 방광 고 위험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실금하고 과민성 방광하고 구분을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일단은 요실금이라고 한다면요 방광의 저장 기능에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찾는데도 자주 가고 싶거나 뭐 아니면 이게 급하게 갔는데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건데. 절방뇨라든가 이렇게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한다면 절방뇨나 빈뇨나 야간뇨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줄넘기를 했는데 간단한 운동을 하는데도 찔끔찔끔 배에 힘을 줄 때마다 이렇게 소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수술을 치료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일 거고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는 그 가는 도중에 소변이 새별인다거나 이랬었을 때는 사실 과민성 방광이 더 가까운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 그러면은 내가 과민성 방광인지 뭐 요실금인지 네. 뭐 본인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절방뇨다 하는 경우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경우를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간의 주간 빈뇨라고 하면은 낮에 소변을 너무 자주 가는 겁니다. 8번 이상. 그리고 밤에만 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2대 이상 잠을 깬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야간뇨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는 도중에 소변을 보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또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대인 기피증이 이런 심리적인 요인 이 모두가 다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뭐 비만인 경우는 비만이 그래서 혹시나 더 방광이 더 예민한 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정확한 거는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골반 내의 장기 질환에 의해서 방광이 눌린 경우도 있어요. 뭐 임신기라든가 그런 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만 비만 자체가 방광을 눌리거나 과민성 방광을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원인 내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알아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또 예방하는 식이요법이 있겠죠.
네. 네. 일단 이제 내가 만약에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본다. 그리고 네.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살핀다. 이렇게 뭐 여행 갈 때 속옷도 몇 개 챙기셔야 되고 또 화장실을 가기 전에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소변 때문에 물 마시는 게 꺼려진다. 뭐 그리고 수면 중에도 밤에 잠을 자는데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또는 기저귀라든가 패드를 착용한다라는 경우라면은 네. 꼭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보신 것처럼 식이요법도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터키에서 나온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암이라든가 뭐 심장병 그리고 우울증, 치매를 예방한다라는 지중해 식단이라는 걸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최근에 지중해 식단을 잘 하게 되면은 이런 과민성 방광의 발생 위험도가 낮아진다라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환자들을 이렇게 18세 이상 326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지중해 식단을 이렇게 준수했었을 때 이런 과민성 방광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중해 식단을 잘 사용해 보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과민성 방광염이다 이랬었을 때는 뭐 카페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수축이 되고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술, 담배, 커피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매운 음식이라든가 감미료에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피하셔야 되겠지만은 또 수분 섭취로 인해서 오히려 잠들기 전 한 3시간 전에는 물조차 드시는 것들도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먹은 것 많고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에 가면서 이렇게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밤에 이렇게 물은 낮에 많이 드시고요. 밤에는 가능하면은 한 2시간 전서부터는 물도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저희가 숙면을 취해야 되고 또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과민성 방광 또 뭐 요실금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신데 우리 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식이요법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임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